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런 날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오늘 1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 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너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위에서부터,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지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50일째 되던 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만, 이두 복음의 핵심 중요하지만 더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부활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그 제자들도 찾아내서 죽이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방 안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가지고 서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밤길을 이제 갈때 혼자 가게 되면 참 무서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무서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뭐 도시에서는 뭐 가로등도 있고 요즘엔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뭐좀 다녀도 어두울 때 별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정말 깜깜했습니다. 다리라도 뜨지 않으면 너무너무 깜깜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갈 때면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뒤에서 꼭 뭐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잡을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날 잡을 것 같으니까 걸음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이제 그냥 빨리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뛰는 그런 걸음이 되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집 대문 앞에 다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쯤 되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게 그냥 확 그냥 잡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른 무서워가지고선 문확 열고 그냥 쾅 대문 닫고 막 뛰어 들어가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 무서운 기억이 있고 또 저희 그 사촌 형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조그만 나를 이렇게 데리고 뭐 별의별 아주 그냥 무서운 얘기에서 그러게 트라우마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라서도 이렇게 무서움이 좀 많았고 그러다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다 지나고 보니까 웃고 즐거운 추억에 불과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자기들도 이제 죽을까봐 문 꼭꼭 걸어 담그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우리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도 막 쳤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으로 찔리시고 말이죠.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힘없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니까 닥쳤던 게뭐 지붕 쳐다본다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한순간에 꿈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게 아니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책망할 줄 알았는데,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이고, 문제투성이이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중용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계속해서 신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너희들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죠. 핍박이나 환난은 물론이요. 1장부터 계속 보게 되면 정말 이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씩씩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 뭐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또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대로 됩니까? 말씀 들은 대로, 매주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됩니까? 내 삶의 실천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라면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겨야 되는데,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말씀은 많이 듣고 하는데 실제로 조그만 문제만 부딪혀도 나가 떨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손을 놓고 마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세기 크리스찬들,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하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7절에서 49절을 보게 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벌써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20문도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지금 한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 교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럼 두 분이 계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혜사가 다르고 성령이 다르다는 말일까? 가 아니고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그와 같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다른이. 예, 그럼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리키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이엘 장로교회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바라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성령님의 역사만 쫓다 보면 신비주의, 환상주의가 돼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 성령님도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에 기초 없이 성령님의 역사만 바라보면 잘못하면 신비주의, 환상주의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소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휘두르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 하셨잖아요. 직접 가리키셨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 예,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어제 이번 주라고 다음 주일까지 제가 성령 체험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 예, 성령님의 이 기름 부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 아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성경 말씀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19장 1절하고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배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걸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세운 자기의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를 이집트에다가 세웠는데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이 40만 권 이상 있었던 그런 그 도서관, 세계 최대 그 도서관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히브리 성경도 처음으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 랍비들이 70명이 처음으로 히브리말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프투아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지식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거든요. 13살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학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선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책을 봤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약 1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래가지고 헬레니즘을 심는 거죠. 자기가 무력으로 군인을 통해서 점령하고 정복한 나라에는 반드시 헬레니즘을 심는 거예요. 헬레니즘. 소크라테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을 심는 거,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헬레니즘이 이 세계 정신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헬레니즘의 이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그래서 이제 다윈과 같은 이런 그 다윈 종교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건데 어쨌든 뭐 딴 데로 나갔는데 이 아볼로가 거기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언변도 좋아가지고 설득력도 강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그냥 빠삭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많이 이렇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가리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보니까는 이 아볼로는 뭐예요? 아직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파송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나비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면 또 좋은데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게 되면은 또 너무 또 궁금하고 말이죠. 예, 힘든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그 관계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침묵기다, 암흑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올 수가 있겠구나.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때니까. 예,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독립할 때가 이때. 항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석정과 메뚜기를 먹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노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막 외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광야로 다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한 나라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버린 그런 소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온 유대 예루살렘. 예,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으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뭐예요? 구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 활동. 예, 그 다음에는 세금을 걷는 텍스 콜렉터들이 왔습니다. 국세청 세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요한 앞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걷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때 세리 요한이 얘기합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늑진치 말라.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직업군인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이 또 이번에도 얘기합니다. 강포하지 말라. 권력을 군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로서 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가? 사실 이런 말은요.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 말고도 일반 사회 지도자들도 이런 권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일은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에,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더니 아니다. 나는 예수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다 끌어온 광야의 소리다. 내 뒤에 너희가 기다리고 계시는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소개하려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제 바톤을 친지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난 세리오와는 이제 목 잘려 죽는 거죠. 영국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소 교인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성령 체험을 모르는 상태로 오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해 주니까 그때 비로소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 체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성령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예가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그 종교가 옛날 그 유교, 그 조선 시대는 유교. 또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죠. 그래서 궁중 안에도 그 스님들 뭐 절도 지어놓고 막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 무당들도 많이 이렇게 궁중에서 이렇게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우리 그참 5000년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무당 종교가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샤머니즘이죠. 지금도 약한 1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무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무당, 강신 무당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참 많이 봤어요. 굿 타는 것도 보고, 작두에서 막 뛰는 것도 보고요. 참, 뭐, 그때는 좀 호기심에서 봤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무당은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귀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강신 무당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인데, 손녀딸이 또그 내림 구슬 해가 내림 신이 내려가지고 또 무당을 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 우리 그 저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잖아요. 빌립보 갔을 때 귀신들어 점치는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쫓으니까 귀신을 못 치니까 포주들이 와가 점을 못 봐가지고 하니까 돈줄이 그런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 무당,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0% 작두날 위해서도 막 뛰더라고요. 그게 신 내려가요. 막그 죽은 사람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도 막 내고 막 그러더라고. 이 강신무당. 그런데 이 무당 중에서 이런 강신무당은 20% 정도밖에 안 된대네요. 나머지 무당은 전부 다 습득무당, 학습무당이래요. 한국에 무당학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벌이가 좋은지. 굿자라고 이런 무당들은 뭐 스케줄이, 1년 스케줄이 꽉 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 그저 무당이 있대, 무당 학원이. 그래서 학습 무당, 습득 무당, 이 사람들은 배워서 하는 사람, 배워서 하는 사람들, 흉내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럴듯하지만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학교도 이제 그런 게 통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학습 교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학습 교인이라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배웁니다. 배우는 거죠.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학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학습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학습 중입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뜻인데,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그때 이제 세례를 진짜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이 예배소 교인들은 뭐예요? 학습 교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학습 교인. 그런 자. 아직 세례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생소하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설교도 듣고, 뭐 성가대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어요. 이건 학습이에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성령 체험에 그러나 이제 단계에 들어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믿어도 20년 믿었어도 이 성령 체험에 경험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onfirmed Christian이다, Informed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태 신앙으로,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Confirmed Christian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Transformed Christian이 돼. 변화된 Christian이 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 Transformed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학습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배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 복음도 몰라. 예,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체험의 단계는요, 우리의 인격적인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내적, 성령의 내적 역사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좋다는 사람은 다 갖다가 붙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겠구나. 제자 훈련 잘 시켰구나. 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섯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 베드로에게 너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조약돌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은 이제 개파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 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 음부로부터의 보호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다섯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성령 체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들어요? 듣긴 듣 세상에 지식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다음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정말 구원의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믿음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뭐 지식적인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동양의 문화는 도장이에요. 도장 문화. 근데 서양의 문화는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그러나 도장이나 사인이나 다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 소유죠. 소유. 소유. 내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죠. 누구 것이냐. 성령의 사인,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신분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아버지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다 내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자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느냐,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세 가지 책망을 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는데, 죄까지 책망하시는데 마지막 제일 크게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뭐가 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체험 안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 도둑놈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 죄인 줄 알까요? 나쁜 것인지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강도도 도둑놈도요, 자기가 하는 짓이요, 나쁜 것이라는 거, 죄인 것을 알면서 합니다. 예, 어떤 강도가 감옥에 잡혀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할 때, 사람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할 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예끼어보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도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알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죄가 뭔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만이 아는 고백.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그게 죄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당신은 지금 큰 살인죄보다 더큰 죄를 짓고 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이 불신의,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가장 큰 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자들만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가보기나 했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기를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먼 다른 나라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1세기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회개해야 안 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도 이순신왕도 알지 못해. 2000년 전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울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누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시킨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그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첫 번째 체험의 단계예요. 인격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시죠? 회개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난주에도 우리 찬송했지만 나가 뭐 부를 때마다 막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누가 하는 일이죠?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성령 체험의 단계는 외적인 역사입니다. 사역적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예요. 예, 이것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함의 역사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섯 가지 칭찬 축복도 다 해주셨잖아요. 뭐더 이상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임함이 뭐또 따로 필요한 걸까요? 예,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복음 중재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 파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적인 체험 또는 성령의 은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 예. 내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한 이후로 예, 이후로는 이제 복음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이방인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퍼져 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될 것인데 예,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이 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임함.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성령 체험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인격적인 역사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것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은사적 개념이에요.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예요. 예,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제자훈련 3년 받았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 믿고 기다리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와, 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매장마다 사도행전 매장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 성령 그래서 백신 분들이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이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각 사람에게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예, 각 사람 빠짐이 없었어요. 그 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절에 보면 성령이 그러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성령의 임함? 성령,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죠. 그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 사람, 모든 예 없이, 120평문도에게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120문도가 전부 다 말하기 시작했대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침묵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였어요. 엄숙한 교회, 경건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게 하심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이 도대체 뭐야? 자세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 근데 그 큰일 끝나고 바로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내용, 예,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기서 선포할 때, 거기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예, 베드로가 복음을 믿으라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말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일 말하게 하심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점점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일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매 성경 공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순교 자리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제 이 진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려라, 죽어라 하는 데까지 정말 나가서, 예, 정말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 인력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합시다.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십일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십일조 감상, 헌금 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성령 체험의 단계를 빨리 받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또 빨리 하시더라고요. 똑 부러지게. 아,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생각이, 예,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감동돼서 또 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70이 넘어 80이 되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말씀 땅끝. 여러분, 제가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 벌써 이게 다 예언이 되었어요. 신약에 어떻게 될,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면 또 말씀 또 드릴 기회가 있을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대로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분이엘 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썩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기꺼이 하늘 썩어져 아버지 미랄이 되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우리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